최근에 한국에서요 전직 검찰국장이라는 자의 간증이 많은 이슈였습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요. 현직 여자 검사인 서지현 씨가요 자기 자신이 당했던 성추행을 폭로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한도 훨씬 지났고요. 앞으로 검찰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불편함을 많이 감수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된 밝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책감을 갖는 현 사회에 대한 외침을 위해서 나왔다고 했고요. 둘째는 성추행을 했던 당사자인 그 전직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회개라는 이름을 빌어서 자신이 평안을 얻었다는 한 교회에서 한 간증을 듣고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지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피해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 일어난 일이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똑같이 다루어졌던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주인공이 신앙을 가지게 돼서 용서하러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가서 찾아갔는데요. 살인범이 밖에 나와가지고 그 보는데 면회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제가 예수를 믿고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공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제 용서하겠다고 마음먹고 찾아왔는데 내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주인공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회심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자신이 회심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고하고 용서함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평안함만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진짜 회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 이제 떳떳해 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고 정직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는 큰 영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서 예를 들었듯이요. 회개라는 이름을 빌어서 혹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광된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아,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하기 일쑤입니다. 굉장히 모순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팔복의 원리들은 그 나라 백성 모두의 행동을 주관해야 하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 지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성품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고 하셨다. 바꿔 말하면 이것들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팔복의 시작이 이를 확증해줍니다. 팔복 강론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요 모세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산에 현현에 하셨을 때 굉장히 엄청난 자연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요 땅이 흔들리고요 구름이 빽빽하게 찹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신 가운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받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삶의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산 위에서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냥이라고 한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이 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을 주셨듯이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순된 이 삶의 태도는요, 이 삶의 지침을 살아내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구호만 있고요, 삶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밖에 나가서 삶에 직접 실천해야 하고, 교회에서 섬겨야 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밖에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교회를 다니기 불편해합니다. 그냥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냥 말씀도 대충 듣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밖에 나와서 이웃을 섬기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그냥 아 좋은 말씀 들었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을 편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도덕적, 윤리적, 영적 지침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고 또한 따라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 책임과 자기 점검의 이 팔복이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구조를 잠깐만 보면요,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팔복의 구조는 8개 중에 3가지는 저기 맨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중앙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중간에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과 마음이 청결함과 화평케함이 자리 잡고요, 박해를 받는 것이 맨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요, 팔복의 진행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하나의 복은 앞의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귀결이다 라고요. 앞의 것이 있기 때문에 뒤의 것이 논리적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을 하나하나 떼놓고 복받는 비결처럼 실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팔복에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요,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팔복 이거 실천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에 나타나는 자들이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이거 실천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디라는 유명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이 팔복 이 부분을 매일매일 몇 시간씩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팔복을요. 그냥 복받는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그냥 도덕적인 지침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요. 이 복받은 자들이 가는 길은 또한 좁은 길입니다.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마 한번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천인데요, 너무나도 확실하죠. 주인공 이름이요, 크리스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례자라는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인도함 받습니다. 순례자가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길로 가야 좁은 길로 가는 문으로 갈 수 있다라고요. 스스로가 그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찾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받은 자의 인생은요, 이미 복받은 자의 인생, 팔복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자의 인생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묘합니다. 이 팔복 전체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 있는 자이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팔복의 진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어떠한 심정을 가졌을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셨을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시러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애통하셨습니다. 온유함 그 자체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의 그 자체셨습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마음이 누구보다 깨끗하고 청결하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에 화평을 주신 분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누구보다도 더 박해를 받으면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시면서 찬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괴로우셨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음도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찬양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영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팔복의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앞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이 단계를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애통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도 분명히 저 현상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나타납니다.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과 온유한 심성을 가진 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모든 팔복 안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칭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 모두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하고 깊고 오묘한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The poor in spirit입니다. 이때 영적인 파산은요, 그저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가난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곧바로 죽을 정도인 겁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건 영적으로 파산한 자를 뜻합니다. 파산한 자요. 이 파산한 자, 영적으로 파산한 자, 파탄난 자가 복받은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다. 이 좁은 길, 유일한 길을 가는 그 열쇠가 바로 비극이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자각, 고백,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처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냥 훅 하고 믿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간혹 계십니다. 귀합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인데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남자를 한 명 만났는데요. 그 남자분이 잊지 않는데 신문지를 돌돌 말고 이렇게 서서 가는 길 중간에 서서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가자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줄 수 없냐고. 저는 목이 마르냐고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같이 가서 물을 줬습니다. 그러고는 강도를 당했습니다. 네, 강도였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목 마르니까 물 달라 그러니까 물 주면 되겠지라고 해서 집에 데려갔는데 다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께 엄청 혼났습니다. 폐물을 다 가져가서. 네, 슬펐죠.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긴 한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는지 모르고요. 자신의 그 영적인 파산을 고백하지 않고서 그냥 믿어지더라 라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좁은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가진 역경들, 어려움들, 힘든 부분들 이걸 이겨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파산한 사람들, 파산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조차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랬었나? 옛날에 그랬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헌데요. 만약에 자기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받은 자들은 이 영적인 파탄, 이 파산을 겪은 영적인 거지들이다 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지들은요, 열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자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적인 거지인 겁니다. 파산자들인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느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존 메가더 목사님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장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자신이 무력한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이 그들을 굽실거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역설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파산하셨음을 고백하십니까?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무력한 궁핍한 거지들이 비참함과 절망 그것을 안고 하나님께 갈 때 천국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파산은 다음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의 마음은 그 마음속 깊이 애통합니다. 슬퍼서 엉엉 웁니다. 제가 20대가 된 지 얼마 안 된 때 겪은 일인데요. 저녁 때 일을 하는 파트타임 일을 하던 때라서 아침에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있는데 문 쪽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뭔가 뚫는 소리가 들려서요.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볼까 하다가 아무리 20대에 건장했다곤 하더라도 이 이상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겁이 나서 안 나가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집에 한국에 보시면 열쇠가 두 개로 돼 있잖아요. 하나는 특수키라고 해서 위에 큰 게 하나 달려있고 밑에는 손잡이가 달려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특수키를 뚫고 들어온 겁니다. 뚫고 들어와서 집행문을 읽습니다. 뭐라 하는데 자 이제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하고 한 일이 집의 모든 물건에다 딱지 붙인 겁니다. 파산한 겁니다. 집이 압류된 겁니다. 모든 게 다요. 자고 있다가 날벼락 맞은 것 아닙니까? 거기서 책임자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자네 젊은 것 같은데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이랑 집이 압류됐다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파산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이 파산한 건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이것들은 나의 것이 아닌가? 우리 집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파산해 보시거나 망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속으로 깊이 비참함과 그 애통함이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것은 어떨까요? 그냥 집이 망한 게 아니라 내 자신, 이 인격체 자체가 망한 겁니다. 파산한 겁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지고 집에 있는 물건들에 딱지 붙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매일 찾아온다고 그거 겪는다라고 분명히 마음 아파하고 우는 분들 많습니다. 있을 겁니다. 영적인 파산은 어떻겠습니까? 울지 않을 수 없겠죠.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그런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라고 고백하는 자의 마음이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깊이 깊이 우는 겁니다. 이 애통과 절규는요, 자기 자신이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다 뺏겼으니까 너무 슬퍼서 우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울음입니다. 내가 망했습니다. 라고 우는 이 울음이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줄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은요, 자신의 영적 파산을 알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한없이 한탄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비참한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도 막 절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이웃들과 가족들이 크리스천에게 너 미쳤냐라고 합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을 애통함으로 느끼기 때문에요. 공허한 겁니다.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자가 바로 이미 복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을 자도 아니고 복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함을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모르는 사람, 죄에 대한 인식이 늘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없고요. 위로도 받을 수 없고요. 기쁨은 더더욱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이루시기 전까지 웃으셨다는 기록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웃으셨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구절은 있지만 웃으셨다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 죄에 대한 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수요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요.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뼈저리게 깨닫고 엉엉 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벌도 주시지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직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어쩔 줄 몰라서요 발만 동동 구르거나 죄의 비참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해 하신 적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 치셔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 다윗이 그랬구나. 아, 다윗이 죄지었구나. 그래서 절규했구나. 위로받았구나. 그래서 찬양했구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반영해야 하는 겁니다. 이 위로를 지나서 다음 가르침으로 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파산을 알고 애통하는 자들은 답이 자기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온유한 자, 영어로 meek라는 이 뜻은요, 용기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화하고 유순하고 다정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마음을 찢는 데서 오는 겸손을 말합니다. 무기력이 아니라 잘 제어된 힘을 말합니다. 철로역정을 적은 존 번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삶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요. 가나안 땅 받는 것 아니고요. 라스베가스의 비싼 땅 받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은요. 구약에서 약속하셔서 실제로 차지했던 약속된 땅의 실체, 진짜 약속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 땅이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안식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이 사람,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입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땅 말입니다.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한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의의를 가졌으면 됐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파산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애통한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라,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마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서 주님으로만 그 목마름을 채움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긍휼히 여길 것이고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 마음이 깨끗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화평케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살면서 무진장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금지할 법 없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절정입니다. 비극에 둘러싸여서 마치 죽을 것 같은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받은 자들이여, Rejoice and be glad. 여러분 이런 말 안 떠오시나요? 어떡해요? 망했는데, 이렇게 비참한데,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데, 나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돈에 의지할 수도 없고 가족이나 친구, 친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근데 난 하나님 잘 보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하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망했냐? 복받은 자다 너는.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심령 없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은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고 화평케 하지 않고 맨날 분란만 일으키는 그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짜 회개와 회심이 판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사람들은 비극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극이 복이 되는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 모두의 삶은 위로 아래로 물결칩니다. 죄와 싸우면서 이기기도 하고, 사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기기도 하고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팔복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여러분들을 우리를 반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질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망한 사람 굉장히 순화시켰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것이 질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 바클레이라는 목사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팔복이 위대한 것은 이것이 막연한 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도 아니며 어떤 영광에 대한 멋진 약속도 아니며 오히려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지복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요. 앞으로 가지게 될 천국,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 이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작 왓츠라는 작곡가이자 작사가인 사람이 시를 많이 썼는데요.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죄악된 마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자기 가는 길도 모르는구나.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어찌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께 이를 수 있으리요. 그 뜻은 사악하고 그 열정은 눈이 멀었으니 패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구나. 황폐한 이 성이 어찌 안전하고 좁은 길을 찾을 수 있으리요. 내 완악한 뜻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구원자여,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증한 마음을 변화시키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영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반영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침을 따라서 정직하고 당당하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손해보는 삶 살 수 있고 질 수 있는 삶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비극이 축복이 되는 이 역설적인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